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지난해 파리 연쇄 테러 사건 뒤 발령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오늘 프랑스에서 개최될 유로 2016 축구대회와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로 예정된 현재의 비상사태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2016 축구대회는 오는 6월 10일 개막하며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는 오는 7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프랑스는 국가 비상사태로 경찰의 수색과 체포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긴급 조치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공권력이 특히 이슬람교도들에게 남용될 수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의 휴전협정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의 전투 양상이 지난 2월 말 발효된 휴전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시리아군이 북서부 지역의 반군 장악 지역 두 곳에 최근 공습을 가해 민간인 44명을 숨지게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휴전 위반은 주로 시리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 역시 시리아에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우려되지만 여러 곳에서 휴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규정을 2개월 내에 완화하지 않을 경우 이민자들에 관한 유럽연합과의 합의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터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유럽연합 의회 연설을 위해 독일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는 길에 터키는 유럽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유럽은 약속한 자금을 모두 제공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부터글루 총리는 또 합의 뒤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이민자들은 하루 평균 60명까지 줄었고 때로는 한 명도 없는 날도 있다며 이는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유럽연합은 지난달 18일 터키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모두 터키로 되돌려보내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터키는 대신 유럽연합으로부터 시리아 난민 지원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제공받고 유럽의 비자 완화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과 유럽 순방에 나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살만 사우디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예멘 사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오랜 동맹국이지만 최근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가 ISIL과의 전투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미국과 세계 열강들이 이란과의 핵합의로 수십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풀어준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종파가 다른 이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걸프협력위원회 6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러시아 간 협력기구인 나토 러시아위원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회의는 지난주 러시아 전투기들이 발틱해에서 미 해군 전함 가까이 근접 비행한 사건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와 긴장이 고조될 때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작전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크게 쇠퇴했다고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연례 언론자유보고서에서 세계가 새로운 선전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자유토론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언론인에 대한 피해망상을 키우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며 민영언론들은 점차 기업의 이익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에리트리아가 최악의 언론자유국가로 지목됐으며 시리아, 중국, 북한의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e changes that we've seen are all provocative.
미국과 한국,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3자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세뮤얼 라클리어 전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5월 초로 예정된 7차 당대회 이전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 조치로 상당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강포럼 초청연설에서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는 등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4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북한과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보류하거나 중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5월 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양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도발 억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달 18일 북한의 추가 도발은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립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윤 장관은 중국이 반발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와 관련해선 사드 문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런 요인이 사라지면 논란도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필요하다면 이 같은 한국 측 입장을 중국에 여러 방식으로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 외교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 세계 차원에서 위기의 일상화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한 배에 탔다는 마음으로 노를 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과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엔 박 대통령의 방문 이전에 윤 장관 자신이 먼저 방문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청와대에서 제2차 미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전략 협의에서 미한 양국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정책을 유지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 나라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핵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안의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롯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 평가를 공유했으며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견제 또는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며 주한미군은 이에 대비해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9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e changes that we've seen are all provocative and more dangerous.
북한이 최근 도발적이고 더욱 위험하게 변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유혈 충돌을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키며 인구 밀집 지역에 포격을 가하고 한국군 기지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들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지난 5년간 더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견제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일련의 도발 사태를 내부적으로 중지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군 지휘관으로서 김 제1위원장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KN-08 missile is one of the capabilities that we see North Korea trying to develop. We haven't seen success on that yet. We know that that's
대륙간 탄도 미사일 KN-08의 경우 북한이 아직 개발 과정에 있지만 이 기술이 성공하면 미국 본토에 더욱 많은 지역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결합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따라서 미 본토와 한국, 주한미군을 방어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eans that we have less and less warning about what can occur. We take for example that
북한이 보유한 11만 6천 기의 포 가운데 대부분이 비무장지대의 반경 60km 이내에 배치돼 있어 경고 시간이 극도로 짧으며 이 때문에 당장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군이 비록 훈련을 충분히 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 규모가 세계 4위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은 국가가 북한에 대항하는 연대에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브룩스 지명자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고위군 관계자들과 깊은 친분을 쌓았다며 이런 인맥을 활용해 대북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1980년 미 육사를 졸업하고 독일과 한국에 근무했던 야전 작전통으로 인준될 경우 흑인으로서는 첫 번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3자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세뮤얼 라클리어 전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미중관계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미 한중 3국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S, South Koreans and the Chinese ultimately have to have a dialogue and continued dialogue about what happens as Korea, North Korea.
미 한중 세 나라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나 변화로 한반도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반드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상황은 6.25 전쟁 직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o now through three generations of the Kim family, we have a still what I would consider a failed state.
북한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진 실패한 국가로 주민들은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식량난에 시달리며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을 부적절한 이미지로 둔갑시켜 군사적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을 보다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연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통적인 군사 관계를 유지하며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클리에 전 사령관은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붕괴 우려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더 신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인식이 바뀌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for decades have mistrust the U.S. position in Korea more than they worried about a collapsing North Korea.
라클리에 전 사령관은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분명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지난해 태평양 사령관을 끝으로 43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했습니다. 디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당국은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외화벌이 창구 다각화를 비롯한 우회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보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민생용 광물 수출은 허용한다는 제재 예외 조항을 이용해 소속을 바꿔서 민생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의 현지 기업 176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김병현 교수에 따르면 북한 광물 수출 기업의 70% 이상은 군이나 당 소속입니다.
중국의 수입업체가 이게 민생용인지 어떻게 확인할지 그런 것도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 북한이나 중국이 이런 자기 이익들을 노리기 때문에 뭐 이런 구멍들을 더 이제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확대해서 이제 유리한 쪽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의 경우 중국 측의 선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재 국면에서 수출용 석탄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 조정을 통해 일부는 문을 닫거나 조건이 좋은 탄광들은 내각 소속의 국영 부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제재 조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북한의 민수용으로 돌림으로써 수출 감소를 만회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상대 정은희 교수는 수출 일변도 정책으로 북한 내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무연탄의 경우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북한 주민들이 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다며 북한 내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무연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장마당에서는 수출탄은 단가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열량이고 질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막히면서 이제 수출 길이 차단되니까 싼 값에 장마당이 이제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 석탄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판매처가 많지 않은 데다 내수용 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석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생산을 지속하는 탄광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그걸 팔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북한 내부에서 석탄을 팔 수 있는 거는 장마당에서 개인들한테 파는 것밖에 없어요. 판매처가 많지 않고 일단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은 그 많지 않은 시장에 석탄가격은 또 폭락할 거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또 싸게 팔아야 될 거고 이러면서 탄광의 온전한 순환재 생산이 어렵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북한은 제재 국면에서 부족한 외화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제품의 대중 수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광물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으로 북한은 대중교역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광물 수출이 줄어들자 대신 섬유나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해 낮은 임금으로 외국 기업의 임가공 주문을 받거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을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 보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임가공 형태의 대중 의류 수출이 확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의류 수출은 광물 수출에 비해 외화 가등률이 높지 않은 데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북한에 대한 위탁 가공 주문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원입니다.
중국의 수출 경기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수출용 임가공을 수출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임가공에서 내다 파는 것은 수요는 줄어들 테고 반면에 소위 내수형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로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내수형 경제로 그렇게 되면 그 중국 내수시장을 향한 인가공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인가공 수출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은 인가공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대체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여기에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 공장과 간접적으로 위탁 가공 거래를 해온 한국 등 제3국 기업들이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당국의 국산품 장려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2013년 경공업 대회 참석 이후 수입품에 대한 환상이나 소비 풍조를 병으로 규정하면서 국산품 애용을 독려해왔습니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일주의와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산품 생산력 증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경상대 정은희 교수는 대북 제재로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식품 가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산화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중국 거를 뭐 가져와가지고 돌입해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메이드 인 뭐 DPRK도 돼가지고 국산으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고 노동 집약적이고 뭐 많이 자재가 많이 필요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국산화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이윤 여부를 남겨줄 수 있다. 뭐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원자재 부족과 전력난에다 대북 제재까지 겹칠 경우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국산품 생산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은 다음 달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미래 과학자 거리를 준공한 데 이어 최근 여명 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 돈 약 100억 원이 투입된 미래 과학자 거리 건설과 동일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국면에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북한 당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따라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당국이 주택 건설 등과 같은 조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은 점차 외화와 물자 부족,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시장의 기능과 돈주들의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돈을 걷어들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 할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현재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주민들은 70일 전투에 동원되는 데다 각종 공사비 조달을 위한 상납금 강요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제재로 인한 대외 무역의 감소는 시장 자본의 축소로 이어져 민간 자금을 활용해 국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외화벌이 창구 다각화를 위해 중국의 지방정부와 민생경제 차원의 경제교류 협력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국제 언론 감시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주민들을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계속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0일 발표한 2016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에 이어 179위, 즉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해마다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정보의 블랙홀, 즉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독재 정권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이 출판 매체와 방송 매체에 유일한 공식 뉴스 제공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외국 언론 매체에 취재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취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외국 언론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문화 행사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자들은 외국인 기자들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해외에서 송출되는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나라로 핀란드가 꼽혔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41위로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70위로 10단계나 떨어졌고 중국은 전년도와 같이 176위로 북한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관리 사업에 30만 유로, 미화 34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국제적십자사 IFRC가 맡아서 진행합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9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이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대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30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핀란드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 IFRC의 대북사업에 전달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비와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은 앞서 지난해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만 유로, 미화 23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북한 농업 분야 재난위험 감소 사업에 7만 2천 유로, 미화 9만 3천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가뭄과 홍수, 병충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은 지난 1995년 이래 북한에서 식량 지원과 보건, 깨끗한 물과 위생 사업 등 130여 개 사업을 통해 1억 3,500만 유로, 미화 1억 8,6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절반 이상은 비록 자신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는 하층에 속하지만 자녀 세대는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탈북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은 지난해 만 15살 이상 탈북자 2,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탈북자 실태조사 결과 하층에 속한다고 답한 사람이 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간층이 36%, 그리고 상층이라는 응답자는 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통계청이 한국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비슷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말 발표한 결과에서는 하층이 46%, 중간층이 52%, 그리고 상층이 2% 순으로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의 일반 국민들보다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자신의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자녀 세대에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자가 60%였고 가능성이 낮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의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선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비율이 31%로 탈북자 응답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남북하나재단 기획연구부 신효숙 팀장입니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 생활과 비교해서 생활 수준이나 소비 생활이 그래도 낮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식 세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3%로 나타났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엔 24%가 만족한다고 답해 일반 국민 14%보다 높았고 여가 생활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은 26%만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탈북자들은 42%나 나왔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전년도인 2014년보다 7만 5천 원 증가한 154만 6천 원, 미화로 약 1,360달러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월 평균 임금 2,025달러의 약 67% 수준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2014년 54%에서 지난해 61%로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16%에서 15.6%로, 일용직은 20%에서 16%로 각각 감소해 직업의 안정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53%에서 55%로 늘었고 실업률은 6%에서 5%로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또 탈북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관계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69%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고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3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77%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신효숙 팀장은 탈북자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른바 지지 기반이 있는지 여부는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과거보다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기들끼리 도울 수 있는 관계들이 늘어나고 지역 하나센터의 전문 상담사 등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가 효과를 본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미리 왔던 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미 와서 그 연결해 놓은 그 일반 국민하고의 이제 관계 이웃들, 예, 그리고 이제 그 탈북민 이웃들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지지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 가운데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대답은 24%, 그리고 기부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사인 빌리 그레암 목사를 수령 우상화를 위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레암 목사가 김일성 주석을 현세의 하느님이라고 말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그레암 목사 측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미국 종교 지도자가 숭상한 현세의 하느님이란 제목의 장문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그레암 목사가 김일성 주석은 현세의 하느님이며 이런 나라에 성경책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김 주석을 칭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사인 그레암 목사는 지난 1992년과 94년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시 그레암 목사가 북한에 가서 전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인류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그레암 목사 측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레암 목사 측 제레미 블룸 대변인은 15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그레암 목사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룸 대변인은 이어 이런 발언들은 그레암 목사의 신학이나 어법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 포스트 등 여러 언론들도 노동신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령 우상화에 미국의 기독교나 정치 지도자들을 활용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 때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 대해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칭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은 세계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 운명의 태양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인정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계는 이런 북한 정권의 주장은 우상 숭배를 죄악으로 규정한 십계명의 기본조차 망각한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미국 남부에서 활동하는 한 목사는 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왜곡해 우상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라는 교주의 주체 사상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기독교이든 그 어떤 그 천주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김일성 종교가 그 무너지고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김일성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주민들 속에서는 엄청난 이런 그 곤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은 박해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북한 정권은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등 대외 선전용 교회를 세워 종교의 자유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안으로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을 지원하는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선교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돕는 선교사나 목사들을 체제 전복을 위한 간첩이라며 장기간 억류해 체제 선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15년의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2년간 억류된 뒤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는 유명 미국의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였고 북한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 한국인 김정욱 씨와 김국기 씨는 목사, 최충길 씨는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지난 16일 지진으로 500명 이상 사망한 에콰도르에서 또다시 규모 6.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유럽 보안 책임자들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의 추가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과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어제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예비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인 지진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에콰도르 지진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에콰도르에서 나흘 만에 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현지 시각으로 오전 3시 30분쯤에 에콰도르 북부 항구 도시인 무이스네에서 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해저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네.
예, 지난 16일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아서 이 앞으로 희생자 규모가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보고되지 않았고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도 없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엎친 데 뭐 덮친 격인데요. 자, 지난 16일 강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죠?
예, 에콰도르 정부의 이 사망자 집계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실종자도 1,700명에 달해서 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디에고 푸엔테스 에콰도르 내무차관은 어제 이 실종자 명단에 2,000명이 등록됐지만 찾은 사람이 300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특히 이 재해 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른바 골든타임, 이 황금의 72시간이 넘어서면서 이 실종자들의 생환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도 4,600명에 달합니다.
네.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적인 구조 소식은 들리고 있군요.
예,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있었던 이 50대 남성이 40시간 만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화재의 주인공은 지난 16일 지진으로 무너진 5층 호텔 이 잔해에 깔려 있다가 구조된 파블로 코르도바 씨입니다.
네.
이 코르도바 씨는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이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지 못하고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혔는데요. 이 소변을 받아 마시면서 버텨다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닿을 무렵에 이 가까스로 아내와 통화가 됐다고 합니다. 더 극적인 건 이 가족들이 코르도바 씨가 죽은 줄 알고 이 장례에 쓸 관까지 구입했다가 전화를 받고 구조대에 알렸고요. 이 코르도바 씨가 구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르도바 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코르도바시 구조에는 이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군요.
예, 에콰도르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 후 이 구조를 요청하는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구조 요청도 줄고 있습니다.
네.
예,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요원들이 물론이고 이 주민들까지 나서서 맨손으로 땅을 파면서까지 이 생존자 수색과 구출 작전에 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혼란을 틈타서 약탈 등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추가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앞으로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진 피해 복구 비용도 상당히 나오겠군요.
예,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앞으로 이 지진 피해 복구에 2년에서 3년의 시간 또 3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에콰도르 경제는 특히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최근 유가 하락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통화에서 이 미국인들을 대표해 지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에콰도르 재건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미국은 이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이미 두 개의 구조팀을 파견하고 10만 달러의 규모의 기구 후 구호품을 보내기로 했고요. 중국도 적십자를 통해서 10만 달러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칠레 등 주변국들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유럽 보안 책임자들의 연례 안보 회의가 열렸는데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의 추가 테러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각국 보안 당국자들이 ISIL의 추가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 ISIL은 목적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예, 하나는 시리아와 이라크 점령지를 지키고요. 나머지는 이 서방에 대한 테러 공격에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ISIL은 특히 핵, 생화학, 방사능 물질 확보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한 테러 공격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구체적인 테러 시도가 있었나 보군요.
예, 나토의 제이미 시어 신안보 위협 담당 사무총장보가 이 테러 세력들이 이런 물질을 확보하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호르헤 베르토 실바 EU 집행위원회 대테러 부책임자도 그런 우려를 갖게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앞서 이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폭한 테러범들이 이 공격에 앞서서 벨기에 핵시설에 침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벨기에 핵 연구개발 책임자의 집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은신처에서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 이 ISIL의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는 소식이죠?
예, 독일과 이탈리아 정보 당국자들이 ISIL이 올여름에 이 지중해 휴양지에서 테러를 계획하는 정황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독일 빌트지가 이 당국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이 사람이 붐비는 휴양지 해변에서 이 반자동 소총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보안 당국자는 저희 방송에 이 ISIL 테러 계획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해변이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올여름에 프랑스에서 유로 2016 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SIL이 이 축구대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앞서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파리 테러 후에 선포한 이 비상사태를 6월에 열릴 예정인 이 유로 2016 폐막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오늘 이 비상사태를 7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이미 비상사태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프랑스가 지난해 11월 13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를 5월 26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로 2016 대회 이후로 한 차례 더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로 2016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립니다. 한편 베르나르 카즈 내부 프랑스 내무장관은 전국 어디서나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군 대테러 부대가 20분 안에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테러 당시에 경찰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상자가 늘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파리 시내 바타클랑 공연장에서 테러범들이 총격을 시작한 지 2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진압 작전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예,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오늘 발표한 연례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많은 나라에서 언론 탄압이 늘고 민영 언론들은 점차 기업의 이익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국가별로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에리트리아가 최악의 언론 자유 국가로 지목됐고요.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한 내용은 한반도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렸죠.
예.
예. 또 이집트와 터키의 경우는 정부의 독재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됐고요. 리비아, 예멘, 부룬디의 경우는 안보 상황의 악화, 그리고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관영 언론에 대한 정부 통제로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습니다.
네. 자,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예, 핀란드가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로 꼽혔고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한편 미국은 세계 41위를 기록했고요. 한국은 지난해 60위에서 이번에 71위로 내려가면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렸는데요. 뭐 앞서 예상한 대로 각 당 선두주자들이 승리를 거뒀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하면서 이 후보 지명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먼저 공화당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60%의 지지를 받으면서 손쉬운 승리를 거뒀는데요. 2위는 25%를 얻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였습니다.
예. 자, 1, 2위 간 격차가 무려 35%에 달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출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의 압승을 예측한 언론은 9시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바로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은 어제 어느 정도나 지지를 얻었는지, 최근 크루즈 후보가 여러 주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뉴욕에서는 15% 지지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승리 연설에서 이제 크루즈 후보는 경쟁 상대가 못 된다고 말했는데요. 숫자를 따져볼 때 이제 크루즈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예, 뉴욕주에서는 공화당 대의원 95명이 걸려 있었는데요.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을 몇 명이나 확보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트럼프 후보가 대의원의 독차지를 노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 싹쓸이까지는 아니지만 대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뉴욕주의 승리로 크루즈 후보와의 대의원 격차를 다시 200명 이상으로 늘려놨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의 절반 이상인 1237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7월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이 절반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현재 이 트럼프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845명인데요. 필요한 대의원의 70% 정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안심할 수는 없지만 과반수 대의원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7월 전당대회 전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민주당 결과 좀 살펴보죠.
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8%의 지지를 얻으면서 42%를 얻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을 물리쳤습니다. 예, 출구 조사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 이번에 뉴욕지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2,383명의 약 80%를 확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몇 주 동안의 경선에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선두주자들이 경쟁자들에게 승리를 빼앗겼는데요. 이번에 뉴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는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 경선 과정은 어떻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동북부 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코네티컷주,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비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에서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평양 최저 13도, 최고 19도, 남포 최저 12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8도, 강계 최저 9도,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최저 13도, 최고 17도, 개성 최저 11도,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1도, 최고 18도, 해산 최저 2도, 최고 21도, 풍산 최저 1도, 최고 18도, 원산은 최저 11도,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8도, 최고 13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10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와 평안북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지난해 파리 연쇄 테러 사건 뒤 발령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오늘 프랑스에서 개최될 유로 2016 축구대회와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현재의 비상사태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2016 축구대회는 오는 6월 10일 개막하며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는 오는 7월 2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프랑스는 국가 비상사태로 경찰의 수색과 체포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긴급조치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공권력이 특히 이슬람교도들에게 남용될 수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의 휴전협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의 전투 양상이 지난 2월 말 발효된 휴전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시리아군이 북서부 지역의 반군 장악 지역 두 곳에 최근 공습을 가해 민간인 44명을 숨지게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휴전 위반은 주로 시리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 역시 시리아에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우려되지만 여러 곳에서 휴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규정을 2개월 내에 완화하지 않을 경우 이민자들에 관한 유럽연합과의 합의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터키는 유럽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유럽은 약속한 자금을 모두 제공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또 합의 뒤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이민자들은 하루 평균 60명까지 줄었고 때로는 한 명도 없는 날도 있다며 이는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유럽연합은 지난달 18일 터키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모두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터키는 대신 유럽연합으로부터 시리아 난민 지원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제공받고 유럽 비자 완화를 약속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러시아 간 협력기구인 나토 러시아위원회가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회의는 지난주 러시아 전투기들이 발틱해에서 미 해군 전함 가까이 근접 비행한 사건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와 긴장이 고조될 때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28개 나토 회원국 대사들과 러시아 대표가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작전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나토와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냉각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크게 쇠퇴했다고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연례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세계가 새로운 선전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자유 토론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언론인에 대한 피해 망상을 키우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며 민영 언론은 점차 기업의 이익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에리트리아가 최악의 언론 자유 국가로 지목됐으며 시리아, 중국, 북한의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핀란드는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로 선정됐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 7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11월 인구 표본 조사 결과 전체 인구는 13억 7천만 명으로 추정돼 지난 2010년 조사에 비해 2.5% 더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5%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또 남성이 51%로 절반을 조금 넘은 것으로 나타나 6년 전 조사에 비해 여성 인구 비율이 다소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억 4,400만 명으로 집계돼 2010년 조사에 비해 1.6% 더 증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